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등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앞서 지난 20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밤 상원의 초당파 다수는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른 역사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하원의 결정에 합류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지지해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상원 양당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 중요한 법안은 우리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푸틴 같은 폭군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끊임없는 폭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수단, 아이티 등 국제분쟁과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난민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을 추구하는 파트너들의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결연히 옹호할 것이며 폭정과 억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가자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헤르조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질렀던 잔혹한 테러를 고려할 때 유대인 박해의 역사를 회상하게 만드는 이번 유월절은 특히 고통스러우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대리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 노력들을 포함한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거듭 깊이 우려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늘리고 안전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을 석방하고 추가 인도적 지원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휴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과 민간인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거처를 옮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개당 10명에서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 개를 구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라파에는 전쟁을 피해 임시 이주한 팔레스타인인 100만여 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던 가자지구의 주요 병원 두 곳에서 발견된 집단 무덤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집단 무덤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조사관들의 현장 접근과 가자지구에서 더 많은 언론인들의 안전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과 남북 한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이 파괴되고 시설 안팎에서 집단 무덤이 발견된 것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만연해 있는 불처벌 풍토를 감안할 때 여기에는 국제조사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관련 보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럽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방위군은 22일 이스라엘이 지난달 나세르 병원을 포위했을 당시 조성된 병원 내 임시 매장지에서 28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억류됐던 인질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앞서 매장했던 시신들을 발굴한 것이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들은 예를 갖춘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이스라엘인 인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시신들은 제자리로 돌려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나세르 병원 직원들을 인용해 당시 현지에서 전투로 인해 묘지에 접근을 할 수 없었으며 병원 안뜰의 이에 따라 시신들을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던 알시파 병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됐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22일입니다. 월요일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남쪽을 연결하는 351km 길이의 고속열차 운행을 위한 첫 철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1960년대부터 있었죠. 프랑스의 테제베는 198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타이완도 이미 고속열차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은 이제야 고속열차를 준비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철도산업은 미국이 선구자지만 이 광활한 대륙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확충돼 있고요.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늘길로 연결하는 비행기가 오르내릴 크고 작은 공항이 2만 곳 정도가 있어서 기차, 이 철도는 승객을 태우는 암트랙 열차나 지역의 통근 열차 빼고는 그동안 주로 화물 수송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죠. 교통체증 피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원하는 곳까지 이어주는 고속열차가 미국에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지난해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마이애미와 올랜도를 연결하는 시속 200km의 열차가 개통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시속 300km 이상 속도를 내는 미국의 첫 고속열차가 달릴 철로 건설에 들어간 겁니다. 자, 자동차로 4시간 반 거리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공사비 약 120억 달러입니다. 2028년 LA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전기차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고요. 흐리고 구름이 조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25일 목요일 북한, 북부 등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2도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최고 15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9도입니다. 개성은 10도, 신의주 9도, 중간과 청진이 7도고요. 함흥 8도, 원산 11도, 예산은 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0도, 신의주 18도, 중강 25도, 함흥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원산은 26도, 청진의 낮 최고 18도, 해산 24도입니다. 동해상 먼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도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고 먼바다 1.5m까지 일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동안의 중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던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미사일을 인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수요일 중국에 도착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26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중국에 가려다가 연기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 미국 하늘에 이 중국 정찰 풍선이 나타나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방문 때처럼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 접촉이 아주 활발한 편이죠?
네, 최근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중국 내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화상으로 둥진 국방부 장과 회담하고 양국군 사이의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고위 관리들하고 어떤 문제를 논의할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러시아 국방 산업 분야에 대한 이 중국의 지원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가 이번에 우선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중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서방이 부과했던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고 또 러시아군을 재무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 무역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고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돈을 대줌으로써 불길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도 주요 사안일 텐데 블링컨 장관이 중국 쪽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이 중동 지역 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써달라고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완 문제도 있고 남중국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죠?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이 미국 정부는 그간 이 해당 수역 안에서 중국의 이 도발적인 행동을 점점 더 우려해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중국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23일 이 80억 달러 규모의 인도 태평양 지원안을 통과시켰는데 자, 이 안에 타이완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네. 중국하고 타이완 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공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24일 미국의 기금 지원이 타이완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반면에 차이완 총통은 이날 미국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상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추거정 타이완 국방장관은 훈련이나 장비 같이 기금을 사용할 부분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수출 제한 강화가 중국인들의 개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게 이 중국의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또 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닌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다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이 중국 정부 쪽에서는 그동안 이 부적절한 내정 간섭이라며 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을 일축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안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이 펜타닐 문제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을 위한 이 중국 정부 노력이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싸우는 전선에서 병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력을 충원하는 조처를 했네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해외에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 징집 대상자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징집 대상자들이 이 새로운 징집법이 오늘 8월 18일에 발효되고
5월 18일에
5월 네. 18일에 발효가 되고 이 군 등록을 갱신한 뒤에 완전한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조처는 외국에 가 있는 징집 대상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영사 업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새 여권을 받거나 아니면 기한이 끝난 여권을 갱신할 수가 없고요. 그런가 하면 결혼증명서 같은 공식 문서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해외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징집 대상자가 많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유로스타트, 유럽연합 통계청을 인용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인 약 430만 명이 EU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네.
이 가운데 대략 86만 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후에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징집 대상자들도 많겠죠?
네. 앞서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수천 명 이상이 이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뒤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의 출국을 금지했었습니다.
네,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도 전장에 나가지 않으려고 나라 밖으로 피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외국에 머무는 것이 이 시민들의 고국에 대한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해외에서 사는 이 징집 연령이 있는 남성들과 관련해 공정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으로 그 징집할 수 있는 나이를 낮췄죠.
네, 법으로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또 이 법은 이 모든 징집 대상자가 원격이나 대면으로 군 등록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60일 안에 장병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네.
또 해외에서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는 징집 대상자들이 이 군 등록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자,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을 위한 영사 업무 중단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정치 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셴코 씨는 로이터 통신에 이 조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몇몇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이번 조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다는데요.
예, 병력 부족과 이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보류되거나 줄어든 탓에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말 이후에 몇몇 지역을 러시아군에 뺏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승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이 공화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6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지난 주말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23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로써 전선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숨통이 조금 트일 걸로 보입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인도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인데 미사일 수출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9일 선거 유세에서 이제 우리가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첫 미사일 체제가 오늘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19일부터 총선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2022년에 체결된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인도의 첫 미사일 체제 수출입니다.
네, 자 필리핀으로 수출된 인도의 브라모스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원래 이게 이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한 무기입니다.
네,
전장이 8.4m의 속도가 마하 3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대함 기술의 총화로 불리는데요. 인도는 2022년부터는 이 브라모스 2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함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라니까 상당한 수준이겠는데요.
네, 특히나 이 브라모스 2가 이 러시아의 이 지르콘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최고 속도가 음속의 8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브라모스는 기존에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서 쓰던 하이다이브 방식 대신에 서방 미사일과 비슷한 이 회피 기동과 시 스키밍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에 수출하는 미사일이 사거리가 290km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하이다이브 시 스키밍 방식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이 하이다이브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아래로 내려 꽂히는 겁니다.
네.
이 저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심해서 높은 고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이다이브라고 부릅니다.
네.
또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고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날아오는 걸 시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갖춘 미사일을 인도가 필리핀에 인도를 하는군요. 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인도와 필리핀이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필리핀 쪽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국가안보 회의의 조너선 말라야 사무차장은 기자들한테 브라모스 미사일이 필리핀 해병대에 배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학 분석가인 마닐라 드라살 대학의 돈 맥클레인 길 강사는 VOA에 중국이 국제법에 반하는 확장적 야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사일이 필리핀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도가 바로 앞에 있는 인도양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그 안정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길 강사는 인도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이 필리핀의 주요 전략 협력국들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마닐라를 방문했던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은 인도는 필리핀의 국가주권 수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 장관의 방문 기간 인도 해양경비대 함정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합동 해상 훈련도 더 많이 실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은 최근에 보면은 필리핀 말고도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나라들과 바다에서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분석가들은 이 중국의 영토 야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가 남중국해 안에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달 국제관계대학원의 스리람 촐리아 학장은 이 필리핀에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한 것 자체는 이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지만
네.
이 필리핀과 같은 작은 국가의 힘을 키우고 또 안보를 강화하려는 이 미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국가연합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거론됐던 이른바 격자형 다층 안보 전략이라는 건데요. 인도는 최근에 베트남과도 꾸준하게 군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대외 안보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대학가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주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미국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주요 대외 지원안 처리, 대외 안보 지원안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 내용이 담긴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의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들이 의회 승인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이 안보 패키지 법안이 이미 통과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국경 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이 지연됐었는데요.
네.
하원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의회의 대외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대한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4일에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입법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독재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외 안보 지원 법안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안보 지원안의 총 규모는 950억 달러인데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의 규모의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약 264억 달러 규모의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서방에 계속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었죠.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지도부의 감사를 포하며 이번 승인은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역량과 포병, 대공방어는 평화를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탄약과 방공망을 바로 제공하고 하마스 이란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원 자금을 보낼 것이며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중국에 저항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우리와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적들에게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의 대외 지원법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미치 맥코네 상원 공화당 대표는 상원 표결에 앞서 미 의회가 어떻게 행동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맥코네 대표는 지원 의사를 절대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네.
맥코네 대표는 머뭇거림과 망설임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악화시켰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법안 통과 소식에 이스라엘도 반응을 보였네요.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은 우리 동맹의 강력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모든 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도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된다고요?
네. 바로 틱톡 매각 내용입니다.
예.
상원에서는 그간 틱톡 금지 법안은 논의가 안 됐었는데요. 하원에서 대외안보 지원 패키지를 4개 법안으로 나누면서 틱톡 관련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1년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틱톡 측이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며 틱톡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틱톡 금지를 시도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학가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거죠?
예, 가자 전쟁을 규탄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동부 일부 대학에서 시위자들이 대규모로 경찰에 연행되고 22일 유대인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학교 내 텐트를 치고 며칠째 야영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미국 대학가 캠퍼스 시위에 불을 지핀 곳이 바로 동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인데요.
예, 지난 18일 컬럼비아의 캠퍼스에 이 진을 치고 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수십 개의 텐트를 세워 가자 연대 야영지로 이름을 붙이고 점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네.
자, 경찰이 해산하자 시위대는 인근 잔디밭에 다시 야영지를 세웠고요. 일주일 넘게 텐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대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즉각 중단과 더불어 대학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미국 군수기업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명문대학들은 기금을 여러 곳에 투자하는데요. 이스라엘 기업이나 가자기구 공격에 쓰이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이스라엘 교육기관과의 교류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컬럼비아 대학 측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네마트 미누슈 샤피크 총장은 안전을 고려해 여름방학까지 남은 학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대의 23일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마감 시한을 통보했는데요.
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4일 새벽 대학 측과 시위대는 텐트는 대거 철거하되 시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이런 상황에 지금 미국 의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예,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샤피크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24일 컬럼비아 대학을 방문해 유대인 학생들을 만나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컬럼비아 대 학생들의 시위가 다른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인근 뉴욕 대학의 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약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예일대에서 40여 명이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며 현장을 떠나기 거부한 뒤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고요.
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와 하버드대, 에머슨 대학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서부 미시간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야영지가 세워졌고요.
네.
1960년대 학생 운동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른 학교 시위자들과 연대해 텐트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도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3일 당국이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그리고 다른 도시의 학교에서 열린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선동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네요.
예, AP통신은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계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학내 대규모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학생 시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규탄한다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 불법 이주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민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임시로 합법 신분과 노동 허가서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로이터통신 등 다른 매체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주는 Parole in Place, PIP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Parole in Place라는 제도가 있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PIP가 적용되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분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입국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 이민법상 서류 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신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라고 해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 PIP가 적용되면 그럼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가 가능성 있는 정책 선택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대변인은 정부는 구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더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렇게 불법 이주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강한 요구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국경 문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고려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해 민주당 의원 86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의 배우자를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재결합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죠.
맞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이주자가 남부 국경에 몰려들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미립국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배우자는 미국 시민이지만 본인은 불법 이주자인 경우가 많습니까?
네. 이민자 지원단체 Forward USA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이런 구제 움직임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민주당원에게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에 넘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건국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우편은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우편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미국 우정구 USPS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I'm very happy to announce that starting on November 17th, it's 11 days from now, we'll be delivering packages 7 days a week in many areas of the country. You're also going to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해 11월 6일 미국 우정국 USPS의 수장인 패트릭 도나호 국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도나호 국장은 이달 17일부터 크리스마스인 다음 달 25일까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매주 7일 우편물을 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 moment you work with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we're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make things easier for you. Now you can find
USPS는 미국 안에서 개인과 사업체에 우편물 처리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PS는 거의 1억 6,700만 곳에 달하는 거주지와 사업체 그리고 사서함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PS는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을 위한 세금을 받지 않으며 운영 자금을 우표와 상품 그리고 서비스 판매에 의존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USPS가 매년 약 7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우편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통해 조달한다고 설명합니다.
USPS has told at least four states, Michigan, Pennsylvania, California, and Washington, that there is, quote, significant risk.
USPS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우정국 권한 행사를 지휘하고 지출을 통제 및 지휘하며 업무를 검토합니다. 또 장기 계획을 수행하고 직원 보상을 승인하며 우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9명과 부국장, 그리고 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를 통해 임명하며 임기는 7년입니다.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 국장은 이사들이 선출하며 부국장은 국장과 이사들이 뽑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 자료에 따르면 현재 USPS에는 약 70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USPS 공식 자료에 따르면 USPS는 2022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4억 2천만 개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배달합니다. 또 매일 평균 약 2,400만 개의 소포를 처리하고 배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우편 집배원 6,600명이 도보로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 USP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미국 도로를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문제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대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023년 사상 최고치 판매량 찍은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2023년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전기차의 1년 판매량이 120만 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볼까요? 지난 2020년 약 30만 8천 대였던 판매량이 2021년에는 60만 8천 대로 거의 두 배로 늘었고요. 이후 2022년에는 약 91만 8천 대로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둔 뒤에 드디어 2023년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앞서 나온 전망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 대를 돌파하고 2025년에는 200만 대를 넘어선 뒤에 오는 2030년에는 무려 4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0%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차량 3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감지된 장밋빛 미래 이상신호.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Companies have announced new investments of more than $36 billion in electric vehicles and $48 billion in battery.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360억 달러 이상, 배터리 제조에 48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That's all coming. And part of the infrastructure law,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So today, 인프라법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깨에 날개를 단 듯 고공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m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도사는 2월 발표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 둔화와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모델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빅3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에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이 CEO 발표에 앞서 전기차 생산 목표량을 낮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모델 Y인데요. 이 모델은 지난 2019년 출시 당시 가격이 5만 5천 달러였는데 2022년 약 6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달러가량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Tesla warned of a notable slowdown in its vehicle sales growth this year. It also posted sales and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무려 47%나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해 자사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재고량 쌓이는 전기차. 자동차 판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재고일수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는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고량으로 얼마 동안이나 판매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미국의 차량 판매 서비스 평가 전문 회사인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자동차 판매점의 일반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는 52일이었고 비슷한 시기 픽업트럭의 평균 재고일수는 57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11일로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월 들어서 97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자,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줄었을 경우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혹은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86%였는데요. 2년 뒤인 2023년에는 67%의 응답자가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2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강하게 추진한 데 따라서 제조업체의 전기차 공급은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s why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setting out a target of 50% of all passenger vehicles sold by 2030.
오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의 5천 개에 달하는 이 자동차 판매점이 단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 추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최근 사들인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2만 대를 중고차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허츠는 이 같은 결정 요인에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 전기차 배터리는 더 빨리 방전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There was just lines of cars, but there was only a couple charging working, but it seemed very disorganized. Like
테슬라 운전자 존 발디스 씨는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배터리가 방전된 테슬라 차들이 충전을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충전기는 얼마 없었고 그 와중에 차들의 충전도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하네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Yet a lot of our respondents indicated a disbelief that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r the public charging infrastructure was sufficient.
업체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마련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이 문제는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죠.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비싼 가격도 수요를 둔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K블루북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2,300로 전체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인 $48,300보다 $4,000가량 높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최고급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BMW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BMW사의 가장 상위 세단형 모델인 7시리즈 차량의 휘발유 4륜 모델 가격은 $94,000고요. 같은 4륜인데 전기차 모델은 $124,200로 약 $25,000나 더 비쌉니다. 자,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내연기관 경차 한 대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성장세 주춤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핀, 머리핀이 될 수도 있고 수류탄 안전핀의 핀이 될 수도 있고 바늘같이 생긴 뾰족한 아주 작은 것, 핀, P-I-N, 핀이 들어간 영어 표현으로 To pin your hopes on something,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So, how much money have you saved so far? You know, for your retirement.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So, how much money have you saved so far? You know, for your retirement.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어요? 은퇴자금요.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없어요. 그러나 복권은 매일 사요.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은 인생 계획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 당첨에 모든 희망을 걸다.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맞아요. 나는 차선책이 있어야 해요. Plan B. 차선책입니다.
To pin your hopes on something. If you pin your hopes on something, you hope very much that it will help you succeed.
당신이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이것이 당신을 성공하게 도울 것으로 희망하는 겁니다.
You attach your hopes to it. When we pin our hopes on something, we really want it to happen.
당신의 희망을 여기에 거는 거죠. 우리가 pin our hopes on something 할 때는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really wanted to attend a well-known college. But the tuition cost a lot, and she did not have much money.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잘 알려진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비가 많이 들고 돈은 없습니다.
So she pinned her hopes on winning a scholarship.
그래서 she pinned her hopes on winning a scholarship. 그래서 그녀는 장학금 받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 대화에서는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모든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much money have you saved so far? You know, for your retirement.
None. But I play the lottery every day.
I don't think it's a good life plan to pin all your hopes on winning the lottery.
You're right. I should have a plan B.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in your hopes on 어떤 것에 희망을 걸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